에베소서 이제 끝부분에 왔습니다. 6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책인데 우리가 41번 이제 강의를 했고 오늘 이제 42번째 시간입니다. 6장 10절 가서 보니까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 이 글을 쓰면서 마지막 부분을 지금 요약을 하고 있어요. 6장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마지막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거 요약 정리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군대에 입대하는 거다. 남자만 입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자 자매님들도 입대하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일단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군대에 입대해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놀이터로 부름을 받아갖고 놀이터에서 놀라고 게임하고 놀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전쟁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다.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전쟁터에 전쟁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루도.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첫 번째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간계들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된다. 그냥 계략이 아니에요. 간교한 계략이에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복수기 때문에 간계들 이렇게 있어요. 이 간계 뭐 이런 거 하면은 저 북한에 이런 김정은인 이런 아이들이 하는 게 이게 간계거든요. 우리나라 좌익들 하는 게 이게 간계예요. 아주 간교한 술수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마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를 또 하나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냐.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하고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사악한 그 무리들하고 맞붙어 싸우는 거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을 가지고 맞붙어 싸워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이런 싸움에 우리가 지금 군인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다. 오늘은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악한 날, 날이 얼마나 악한지 요 근래에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버텨내고 서야 된다는 거야. 고꾸라지면 안 되고 날이 그렇게 악해도 버텨내고 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버텨내고 서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가 뭔가 여섯 가지 전신갑주에 포함된 이런 장비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신갑주. 참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인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쓸 수밖에. 일단 전신, 온몸이라는 얘기야. whole, 온몸. 그 다음에 갑주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갑옷이라 그러지 않았냐. 우리말 큰 사전에 가서 갑옷을 찾아보면 싸움할 때 적의 창검이나 화살을 막기 위해서 입는 옷이 갑옷이에요. 갑옷. 근데 그 다음에 갑주는 뭐냐? 갑옷에다가 투구를 더하면 갑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라고 하는 말, 갑주할 때 주는 투구 주자예요. 투구. 그러니까 이렇게 갑옷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투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투구까지를 다 합친 게 갑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이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된 여섯 가지 장비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가서 보시면 이게 로마 사람들, 그 군인들이 싸움하러 나갈 때 입었던 전신갑주입니다. 자, 전신갑주. 자, 1번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여기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된다. 의의 흉갑.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신발.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서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령님의 검을 휘둘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로마 시대 그 당시에 군인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 다 저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는 게 사도 바울 시대에는 너무 평범한 일이었어요. 군인이 싸움터 나가면 저렇게 하고 나가야 돼. 저렇게. 지금 우리가 저렇게 싸우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저렇게 싸움을 하고 가야 그래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메타포, 어떤 이미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어도 여섯 가지 장비를 가지고 나가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에 이렇게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찼는데 커다란 검도 거기 걸고 조그만 검도 걸고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일할 때 버티고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허리.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딱 한중간에 들어있는 이 허리. 아프거나 약하거나. 근데 허리가 강한데도 여러분 옷 이렇게 그냥 동여매지 않고 헐렁헐렁하게 바지 입고 뭐 이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졸라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허리가 약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허리가 아파도 안 돼요. 허리가 느슨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은 그 이미지를 이제 사용을 해서 영적 전투에 나가는 군인도 마찬가지다. 먼저 허리를 강하게 해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그래야 전투하러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그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남자들 같으면 가죽띠로 이렇게 허리를 졸라매는데 그런 걸로는 마귀를 졸라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허리 가죽으로 뭐 마귀를 어떻게 졸라맵니까, 이게? 우리 전쟁하러 나갈 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졸라매야 된다, 동여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 전쟁입니다. 여러분, 진리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킥킥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뛰고 놀고 이런 걸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진리 전쟁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까? 진리 전쟁. 예. 그래서 기독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는 진리고 기독교 이외의 다른 사상이나 철학이나 모든 종교는 비진리인 거예요. 예. 이거를 여러분이 가서 선포하고 그래서 비진리를 부수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또 교회에 속한 성도, 예수님의 몸에 속한 이런 성도는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만을 믿고 진리만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허리를 동여맨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진리로, 그렇죠, 진리로 띠를 띠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그의 아래 놓여 있으니까 온 세상은 다 거짓투성이에요. 거짓투성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거짓을 부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외부를 향해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진리 전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거짓이 들어오면 그 삶이 피폐하게 되고 결국 정말 엄청나게 불행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사무엘기하 11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바세바라고 한 그런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동침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요. 이걸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1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아기가 출생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면서 1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힘든 내용이 시편 32편, 51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짓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자꾸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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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으려고 하면 인생이 꼬이는데 다윗처럼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런 사람의 인생이 꼬이니까 말 그대로 그냥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진리는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한다 하는 거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속하고 사망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속박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데서 풀어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진리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팩트들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진리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설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그림 보여드렸듯이 진리의 이 허리띠는 다른 모든 도구들이 있어요. 이런 도구들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진리다. 진리. 진리가 있어야 칼도 꽂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나머지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다 여기다 장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진리. 예. 그 진리는 뭐냐. 이건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 다른 건 다 몰라도 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되는데 꼭 알아야 될 이런 기본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 기본적인 진리는 뭐냐? 기본적인 진리? 고린도 전서 15장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럼 그 복음이 뭐냐? 나 역시 받은 것을 너희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 그때 꼭 필요한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주신과 동시에 구약시대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 성령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일, 성령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그리스도. 죽으신 분도 그리스도, 묻히신 분도 그리스도,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 영도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이 진리, 이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그래야 영적인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하려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등장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가 가장 먼저 등장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묶어야지 일단은 전투장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묶어야 딴 것도 다 거기다 걸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야만. 고린도후서 13장 8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서 해볼까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이 진리, 이 진리가 우리를 묶어야, 그렇죠? 예, 그래야 허리가 단단해지고 이렇게 될 때 딱 서서 어떻게 싸우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허리 주변을 동여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이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그 진리로 저와 여러분의 허리를 동여매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의 흉갑.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제가 이 의의 흉갑 이거 가서 보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개혁성경 그 다음에 이 개혁개정 이런 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의의 호심경. 이 호랑이 뭐가 나오나, 뭐 호심경이 뭔가. 저도 개혁성경을 읽은 지가 한 30년 돼서 그 전에 분명히 여러 차례 읽고 그랬으면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된다. 개혁 개정은 모르긴 해도 한 10년 전에 나왔으면 그래도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 말로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갖고 국어 사전에 갔습니다. 국립국어원 사전에.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냐. 호심경은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던 구리 조각.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갑옷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앞에 이렇게 구리 조각을 이렇게 붙이는 게 이게 호심경이다. 호심경.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흉갑은 호심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만 붙이면 되겠어요? 여기로도 들어오고 여기로도 들어오고 등으로도 들어오고 이게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니까 흉갑이 저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 전체 가슴을 다 둘러야 좌우 사방 어디에서 들어와도 이게 가장 중요한 장기, 심장이 놓여있는 이 부분, 이거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흉갑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흉갑. 가슴 갑옷이다. 조금 더 쉽게 하려고 하면 가슴 갑옷. 그렇지만 가슴 흉자 정도는 지금 아니까, 갑옷도 아니까 흉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호심경을 붙여라 그러고 그러면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흉갑은 금속판이나 쇠사슬로 만든 갑옷인데 여기 목부터 시작해서 허리까지 앞뒤로 몸을 감싸는 이와 같은 갑옷을 흉갑이다. 저 갑옷을 로마의 군인들이 반드시 입고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된 거죠, 싸움터에. 그래서 의의 흉갑 그랬으니까 이거는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흉갑처럼 우리의 모든 중요한 장기가 다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는 거죠. 심장은 영어로 heart, heart인데 heart는 곧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는데 심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영적인 싸움이니까 마음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흉갑으로 덮어갖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보호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수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흉갑인데 흉갑. 그럼 왜 이걸 의의 흉갑이라고 그랬냐? 의. 의는 righteousness 이제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데 의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의 계좌 안으로 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계좌 안에 없었어요. 의가. 여러분 은행 계좌 안에 의가 없어요. 내 계좌 안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주여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의를 내 통장 안으로 이렇게 밀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전가된 의예요. 전가된 그러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 통장 안에.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우리 통장 안으로 예수님의 의를 밀어넣어 주셨어요. 이렇게 얻는 이런 의의를 우리는 위치적인 의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의인이다 이렇게 되는 그러한 의의 이런 의미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8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내가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짓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 이거 진리를 얻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이 의의가 없어요. 이 의의가 발견이 되잖아요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의의가 내 안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못 구해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 이게 발견이 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의의 흉갑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동시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욥의 사례를 한번 가서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가더니 하나님한테 뭐라? 욥 저놈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지금 저렇게 의롭다 그러지. 다 물건 뺏어가고 그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잖아요. 욥에게만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에 대해서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럼 지금 꼭 고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자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렇게 될 때 낙심돼갖고 그러면 안 되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잖아요. 그 의로 이기는 거예요. 의로 이기는 거다, 그 의로. 동시에 의의 흉갑에 나오는 그 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런 위치적인 의, 이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느 면에서 거의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 의로운 사람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동성애자 하는 데 가서 투표하고 거기. 그렇죠? 낙태하는 당에 가서 투표하고. 여러분 이게 올바른 일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의 옳고 옳은 걸 내가 받았어요. 그렇죠. 축포하는 날이 됐습니다. 가갖고는 동성애 하자는 그 사람에게 우리 고향 출신이니까 거기다가 투표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의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의의를 행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소유했으면은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의로운 삶,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그 일, 그게 의예요 여러분. 그게 의로운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뭐로 나타나야 돼요? 여기 가서 보니까 선함, 모든 선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진실된 것, 이런 걸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으면 정말 선한 거 추구하고, 그렇죠? 정말 의로운 거 추구하고, 그렇죠? 정말 참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의와 진리의 결과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입었으면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의로워야 돼요. 그렇죠? 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노사 간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교회생활이, 사회생활이 누가 봐도 참 올바른 그런 관계가 되는 거, 이게 의의 흉갑을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그러니까 엄청난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했으면은 그 하나님의 의의에 합당한 그런 삶을 이루는 게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 그 의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 14절에 17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비둘기를 팔고 와서 돈 받고 그냥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장사꾼들이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꾼을 만들어 어떻게 해서 이들을 내려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내려치실 때 막 웃으실까? 예, 너무 좋아갖고 얼마나 진노하시면서 이들을 내려치시겠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발동이 돼야 될 때는 발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삶 속에서 의로운 그런 흉갑을 입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냉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냉수도 주고 건설적인 이와 같은 말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건설적인 말도 해주고 각종 선한 행위도 해주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린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이런 선한 행위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는 거, 이게 의의 흉갑을 입고 그리고 지금 전투하러 나가는 그런 사람의 책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15절,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어야 된다. 자,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저게 로마 사람들, 특히 군인들이 신던 신발이에요. 저 가죽, 이렇게 이제 가죽으로 만들고, 여러분 나가서 진흙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데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제대로 서려고 하니까 밑창에다가 못을, 징을 저렇게 박아놨어요. 징을. 예, 저렇게 징을 받아야 악한 날에 버티고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이 좋아야 쓸 거 아닙니까? 신발이 미끌미끌하면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미끌미끌하면 어떻게 쓰겠냐고. 얼음판에 가서 저렇게 되면 쓸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렇게 돼야 된다. 저런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신발. 나이가 좀 들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 저런 신발이 얼마나 필요한 건가. 겨울이 되면 예. 그 신발을 신어야 악한 날에 버텨내고 설 수 있다. 자, 근데 이걸 뭐라고도 이야기하느냐. 예, 화평의 신발이라 그래요. 화평의 신발. 인생 여정을 살다 보면 화평이 깨지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엄청 힘들고 정말 절망이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지금 21세기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뭐예요? 신경정신과, 우울증, 이런 약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화평이, 잠을 자지 못해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약을 먹잖아요. 불안해요, 괜히. 공포감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싸우러 나가는데 맨날 공포감이 있고 불안하면 여러분 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싸워요? 그냥 공포감이 몰려오고 매일같이 불안하고 우울한데.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화평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화평. 예, 화평. 그래서 지금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이 신발을 신어야 된다. 자, 그러면 화평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적인 화평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가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다 그래요.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듯이 이 세계, 이 땅이 두 조각으로 나서 없어져도 내 자리가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아주 그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 이 땅이 다 두 조각이 나든 열 조각이 나든 뭐 핵폭탄이 터지든 뭐가 어떻게 되든 내 자리가 한 자리 하나님 오른쪽에 남아있다. 이게 화평.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이게 깨지면은 그럼 어떻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이 미끄러운데 어떻게 설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즉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구원받으면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한번 구원받으면 비록 내가 죄를 짓는다 해도 내 구원이 영원 무궁토록 안전하다. 이게 화평이에요, 화평. 자, 그 다음에 신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화평의 복음을 예비하는 그런 신발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늘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달할 줄 아는 그런 것이, 그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다. 이 신발을 신고, 그냥 신발 신고 미끄러지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신발을,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돌아다니잖아요. 자꾸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전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이 원수 관계가 청산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지옥불 속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 일,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아름다운 발을 갖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화평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갖다 자꾸 나르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저도 그런 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들을,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해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가져다 줌으로써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화해하게 하는 그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이걸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로 다시 넘어와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6절에 모든 것 위에 이 세 가지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야 된다. 자, 방패 그러니까 이런 방패 있잖아요. 이런 방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방패는 저런 방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런 방패. 크기가 얼마쯤 되냐? 한 0.9m, 1.2m 이렇게 큰 방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방패. 이런 방패는 보통 나무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질긴 가죽으로 이걸 이제 덮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가 이런 방패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말 그대로 불화살이 날아올 때 여러분 이런 방패로 하면은 불화살이 날아오는 거 어떻게 막아요? 저 정도는 돼야 그래서 눈앞으로 들어오는 이런 불화살을 막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그 방패는 또 어떻게 돼 있냐? 가장자리를 서로 붙일 수 있게 옆에 있는 사람 방패하고 서로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끼리 맞물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되니까 불화살이 오든 뭐가 오든 저러고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은 그건 못 들어오잖아요, 화살이. 그렇죠? 저런 의미의 방패를 이야기하는 거다. 저런 의미의 방패. 저 모든 것 위에 저런 방패를 각자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영적 싸움 많은 경우 혼자 합니다. 맞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끼리 저렇게 방패를 합쳐가지고 적군이 쏘는 그런 불화살을 막아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말하는 방패는 알겠는데 그럼 방패를 왜 믿음의 방패라 그랬냐? 믿음. 이 믿음은 예수님 믿을 때 그렇죠. 구원받을 때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걸 지금 성경은 구원의 방패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을 이거를 방패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여자 군인이 나타났는데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여자에게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남자 군인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자 군인도 하나 넣은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다 영적 전투를 해야 되니까. 자, 가서 보니까 저 사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불화살. 이 불화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시대에는 인화성 물질에 담가 불을 붙인 이런 화살, 이거를 적을 향해 쐈어요. 이나 뭐 타르라든지 뭐 그 당시 하여튼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 해갖고 불을 붙여갖고 그래갖고 이제 쏜 거예요. 그럼 저런 방패가 있어야 저걸 막지. 요만한 거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이 불화살을 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거짓말. 거짓말. 욥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죠. 신성 모독하는 그런 말. 타인에 대한 증오심, 의심. 또 죄에 대한 불타는 욕구 이런 걸로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이걸 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주는 거죠. 또 죄 지으면 너 구원 잃을 거야. 그래서 구원의 상실에 불화살을 또 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게 사실이냐 그러고 또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이와 같은 그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마귀가 쏘는 그런 불화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막아야 되는데 그럼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신실하시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그래야 저 불화살들을 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방패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언제 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저는 틀립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저것이 믿음의 이런 방패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구원의 투구. 군인들은 두꺼운 가죽이나 아니면 노쇠로 만든 이 투구 모자를 이제 쓰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깃털로다 이렇게 해서 멋있게 이런 장식을 보통 이제 했다고 그럽니다. 뭐 투구의 용도는 칼이나 곤봉, 전투용 도끼 이런 걸로 치게 될 때 이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다. 자, 머리를 보호하는데 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랬을까? 구원. 그렇죠? 자,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가서 보시면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아,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소망을 투구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투구가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머리를 보호했듯이 이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그래 어떻게 돼요? 영혼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보존이 된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공격하는 거 치명타를 입히려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이 열 개로 쪼개져도 내 자리가 한 자리 분명히 하나님 왕자 오른쪽에 남아있다.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군인이 지금 싸움하러 나가는데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럼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싸우러 나가는데 이길 희망이 없어요. 그럼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닥쳐도 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 투구는 뭐를 보호하는 거냐면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머리. 그렇죠? 예, 성화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새 다니엘서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엄청난 생각이 나오고 그게 꿈으로 나타나고 하는 걸 보시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이후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에서 나오게 돼요. 사람의 문제, 이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결국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다. 자, 여러분이 창세기 가서 보시면 마귀가 이브에게 접근해요. 접근해서 이브를 타락시켜요. 그렇죠? 그 타락시키려 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게 이브의 어디에서 발생하냐?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이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렇죠? 예. 이런 게 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보호가 안 되면 쓰러지는 거예요. 머리가 보호가 안 되면 쓰러지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머릿속에서 깨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머릿속 생각들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갖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그게 구원의 투구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면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이렇게 많이 받게 되면은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논리적인 사람이 되고 책을 보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런 책의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렇게 이성적인 그리스도인,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런 거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목사 말 듣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고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대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할 때 사탄은 신자를 타락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맑은 정신,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 맑은 정신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정신을 차려라. 그렇죠? 예, 깨어있으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너희를 대적하려 집어 삼키려고 돌아다니니까. 예, 그래서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옳고 그른 거 판단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동화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야.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가서 보면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을 해야 돼. 예수님 믿으면 은혜 안에서 성장을 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에서 성장해야 돼.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그런 일에서, 또 어떤 일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주석을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위얼스 목사님이 써놓은 그 주석에 위얼스 목사님의 증언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이에요. 어느 일요일 오후에 저는 어느 지역교회 집사였지만 지금 거짓 숭배에 빠지고만 한 남자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살려보려고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식탁에 앉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의 마음은 거짓에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열심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등을 돌리고 이단에 빠지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신천지 이런 데 가서 빠지게 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이 저를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 목사님, 저는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교회는 저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는 저를 집사로 세웠습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집사로 저를 세웠어요. 제겐 너무 큰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사를 하라 그러니.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라디오를 통해 성경에 대해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사람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그의 잡지를 읽고 그의 책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사람이 옳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그 집단에 지금 속해서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속해 있던 지역교회가 그를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였을 때 뭘 씌워줬어야 되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 구원의 투구를 씌워줬어야 되는데 씌워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니까 결국 이리저리 교리의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그 사람에게 이제 생긴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 the same. 내가 너한테 많은 것들 가르치지 않았느냐? the same, 똑같은 거. 다른 것 말고 the same, 똑같은 거.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진실된 이와 같은 교리, 목사는 이거를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또 옆에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남아 있어야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 안상홍 왜 생겨요 여러분? 다 뭐 들고 와야 성경 공부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고 나타나자 성경 공부 가르쳐 주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 주고 매일 복 받는다 뭐 건강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만 지금 하니까 들고 나타나자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구원의 투구가 아직 구원의 투구 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일만 시켜요. 노래만 시켜요. 큐티만 시켜요. 신사도처럼 뒤로 쓰러지는 것만 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설 수 없는, 악한 날에 버티고 설 수 없는 그런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건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통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에서 제대로 생기지 않으면 위선자들만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모습은 있어요. 헌금해요. 주일 성수해요. 그렇죠? 무언가 뭐 맡아서 일을 하는데 실제로 가서 들여다보면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뭐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다. 깡통이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투구가 제대로 예, 장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 타격을 받으면 그럼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여기 말씀 위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다섯 가지 도구들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비할 때 쓰는 거예요. 수비. 적군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수비용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여섯 번째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검인데 이 검이야말로 뭐예요? 이게 공격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아까 그 로마 군인 그 허리띠에 가서 보니까 조그만 검도 있고 큰 검도 있고 이렇게 다 달려있는 거 보셨죠? 검이에요. 검. 검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갖고 둘로 나누기까지 한다.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분이라 그랬냐? 여러분 의인법 아시죠? 우리 국어 다 가서 보시면 의인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의인법을 쓴 거예요. 의인법.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체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의인법을 써서.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영어로 quick. 예, 그 다음에 권능이 있어. powerful. powerful해요. 그래서 양날 달린 어떤 검. 검도 한 날만 달린 건 무뎌서 못 써요. 양날이 달려야지 그래야 예리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예리한 검들 중에 가장 예리하다는 거예요. 가장 예리하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 혼과 영을 사람이 나누기가 대단히 어려운 욕을 딱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예,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쪼개서 나누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사람은 거의 불가능해요.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속에 딴 마음을 품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이러한 검을 들고 나가서 영적인 싸움하며 마귀에게 공격을 가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몽둥이 들고 소리 지르고 마귀야 나가라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귀가 나가지 않습니다. 나간다 그러고 악 소리 지르고 그건 쇼하는 거예요. 쇼. 예. 쇼하는 거예요. 쇼. 아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몽둥이로 예, 소리 질러갖고 육신의 걸로 어떻게 소리 질러갖고 내쫓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하는 데만 나타나잖아요. 그 마귀들이. 예. 똑같이 그래서 할아버지 목소리도 내고 할머니 목소리도 내고 다 그거 하는 데만 나타나. 우리 교회 같은 데 있지도 않아요. 왜? 마귀가 있질 않으니까. 예. 그래서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육신의 힘으로 소리로 질러갖고 뭘 어떻게 해봐야 된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그걸 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영적인 칼하고 물리적인 칼하고 차이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물리적인 칼은 몸을 찌르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은 어딜 찔러요? 우리 영혼, 마음을 찌릅니다. 육신의 칼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무뎌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예리하게 그 옳고 그른 거 잘 분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사용이 되면 육신의 검은 군인의 손이 필요해. 손이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거다.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사용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그런 장본인이시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검은 사람에게 이제 상처를 내서 해치고 죽이지만 성령님의 검은 상처를 내서 치유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상처가 나잖아요. 이 상처가 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렇죠.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다. 자, 예수님의 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뭘 사용하세요? 성령의 검, 기록된 바. 그렇죠?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4절, 7절, 그 다음에 10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6절. 근데 제대로 인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인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단이라고 하는 게 다 어떤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거나, 그렇죠, 왜곡해서 그걸 해석하거나 하는 게 이단인 거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그런 짓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어요. 쓰는 방법을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정신을 차리라. 우리 전신갑주 입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마귀의 계략을 완전히 알거나 구체적으로 다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고 있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군인은 그 순간 하나님의 갑옷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 이런 것조차, 위험 속에 내가 빠져있다 이런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심지어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다만 뭐가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줄 다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신줄 똑바로 잡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섯 가지를 이렇게 가서 봤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여섯 가지도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되겠구나. 진리의 띠. 두 번째, 이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되겠구나. 세 번째, 발에 징을 박아갖고 이거 신발을 신어야지만 이게 서겠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불화살이 매일같이 닥치나만 불화살이. 저 큰 방패로 이걸 막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겠구나. 마지막 힘들고 어렵고 마귀가 계속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필사 성경 365구절 이제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한 장씩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가서 보니까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와 같은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수치를 멸시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 그렇잖아요. 구원의 투구 이런 모든 것도 이제 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잖아요. 예수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렇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거,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다. 이런 놀라운 전쟁의 승리가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